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까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신 그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사명과 연결해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정말 이 구절은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물론 주로 명령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본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You shall be my witness.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명령을 생각할 때에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뤄가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시며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이 뜻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현실이고 우리가 속한 영원한 천국의 현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명으로 이해할 때 이 사명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저기 중국이나 아프리카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 혹은 정말 나가서 전도, 뭐 해외 선교 이렇게 해야 이 명령을 더 잘 이루고 그렇게 못하면 지상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명령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교하고 성도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로 부르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땅끝까지 가서 물러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OPC 교단에서도 분명히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요. 국내외 선교를 하여 우리가 선교사 하면은 국외 해외 선교사만 생각하지만 OPC는 홈 미션이 있어요. 홈 미셔너리들이. 이 지역에 미자리 개척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금으로 또 후원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의 많은 부분을 교단에 보내서 선교 헌금으로 하죠. 그래서 다 같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장 8절에서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복음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땅끝입니다. 저기 북한을 가야만 땅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장소, 그 현실이 땅끝이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자가 있으면 가서 대답해줘라.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예수님 삶을 참여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나가서 전도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저기 단기 선교 가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영화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증인된 삶도 시작됐고 성령님이 이뤄가시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예수님 삶 닮은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요, 나는 세상에서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 이해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게 말이 되나요? 내가 내 자체가 기독교인인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 삶을. 내가 예수님 너무 바빠서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겠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증인되는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늘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그 사경에 우리 말씀 집회할 때 다 기억이 안 나도 한마디 단어는 기억하실 거예요. 리마인드. 네?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 뭘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 계속해서 리마인드 함으로써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 죄의 싹까지 십자가에서 치루시며 자기 생명까지 바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누구의 증인으로 누구 대신 누구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와 분리되어 우리의 증인이 되지 않으신 삶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증인이 되어 계세요. 우리 그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계시다.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참 증인이 되어 계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는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한 후로는 너는 이 땅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헛되어야 마땅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삶을 나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으로 살 때가 있고 그렇지 살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잘못하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나 이런 데서 전도 프로그램이라도 만들고 주고 어디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오면 증인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와 단기 선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에도요, 여름에 우리 자녀들 그 체코나 우리 우간다나 신목사님도 갔다 오셨거든요. 일손이 필요해요. 여름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간다고요. 오피스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연장선에 있는 증인된 삶에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삶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선교하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소명과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나 그분들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님 생각하고 교제 나누며 예수님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히 증거하지 못해요. 천국 가는 날까지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십니다. 늘 회개하고 더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게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가지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과 사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연결을 해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거는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는 삶을 조금 구속사적 의미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증인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보았어요. 구약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너는 나의 참 증인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의 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비슷하게 어떤 책일까요? 예,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의 뒷부분으로 가면 온통 증인에 대한 얘기예요. 증인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는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이 주어졌고 어떻게 이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내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인지를 좀 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로는 법정 용어로도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증인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법정과 연결돼서 나타나요. 먼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하시고 정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며 세상적인 화를 면하게 해주고 세상적인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우상들, 거짓 신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섬기는 그 거짓, 헛된 우상들을 고소하세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참 신이라면, 정말 신이라면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서 자기를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인들까지도 그 우상의 증인으로 나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내 법정에 나와서 증거해 보이라고 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엘리야와 그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그 싸움 아시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 신이 참 신인지 그냥 열심히 몸을 막 괴롭히면서 막 빌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엘리야의 불이 비가 내려서 꺼지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자신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보이시겠고 하나님 백성들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결과로 거짓 우상 증인들을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요, 성경 이해가 우리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41장 21절에서 23절. 이사야서 계속 보겠습니다. 41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실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진짜 신이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8절부터 읽을까요?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와서 거짓 우상들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나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정말 참 증인인지. 그런데 자신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 우상도, 그 우상을 섬기는 증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맞다는 것,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하신 것으로, 그 창조를 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을 통해,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자기 증인을 세우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편의 증인으로 세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죠. 출애굽 구원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엄청난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모든 말씀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 구원을 한 백성들은 애굽을 섬기자. 애굽 왕을 섬기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자.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죄와 정욕을 따라 세상 우상을 쫓아가고 오히려 그 우상들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요. 세상 재물과 세상 권세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누구와 다르지 않았을까요? 거짓 우상들의 증인들이었던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짓 증인들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로 얘기하세요. 42장 18절에서 20절 가보시겠어요? 그 앞에 4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세요. 왜? 자기들의 세상 정욕으로 인해 스스로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죠?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세상 정욕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삶이 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세상 우상의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이 땅의 유형교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 거짓 우상들의 증인들은 다 심판이 선고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우리도 이러고 살았어요. 아니 지금도 이러한 죄성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만 증거하며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소경되고 영적 귀머거리 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마땅하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고치시겠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어서 내가 내 백성을 고쳐 참 내 증인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몇 구절만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그 앞에 있죠? 이사야서 4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소경된 내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갔던 그 굽은 길을 다시 곧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하겠다.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삶에서 구원해 내어 내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느냐라는 그 내용까지 같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한 종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내 백성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42장 6절에서 8절. 1절부터 쫙 그 얘기인데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종을 통해 소경된 자기 백성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증인이 되도록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누구를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취될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곧 뒤에 44장으로 가보시겠어요? 44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으시어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들을 여호와께 속한 자라 증거할 것이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시는 한 종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 말고도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택하신 종,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 이 종에게도 성령님을 부으시어 세울 텐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소경된 것도 고쳐서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뒤에 49장 6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 예,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종이 이스라엘 중에 즉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온 유대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경한 일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어둠 속을 헤매던 소경된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인도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들은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니라 주장하는 죄인들에게서 미움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거라. 고난받는 종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난받는 종에서 영광으로 높여져 열방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세요. 49장 7절 보시겠어요? 4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세상에서 고난받는 종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면 그가 받을 고난을 알려주시죠. 이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종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소경된 것에서 귀머거리에서 낫게 하여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세우실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실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이 이분이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3장 사도행전 3장 13절과 16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26절입니다.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두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지금 어느 성경하고 연결하는 걸까요? 방금 보았던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고치기 위해 오신 분, 너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과 저자가 같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때가 임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1장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이 나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방에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방에 빛을 비추는 그분, 이사야에서 방금 보았던 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내가 기뻐하는 종, 내 신을 부어줄, 내 성령을 부어줄 종.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며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실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눈먼 자들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생각나세요? 감옥에 갇혀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종인가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죠. 예수님이 뭘로 대답하셨죠? 이사야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데 즉 하나님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때가 왔다.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먼저 고난과 핍박을 받고 후에 높임을 입어 열방과 방백들이 그를 경배할 거라고 하셨죠? 이사야서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분을 높이셔 구주와 또 뭐예요? 임금으로 경배를 받게 하셨다.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느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이 마치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실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으신 거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누가복음에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며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사야서 약속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 흐르게 하시듯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으셔서 자기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사야서의 약속이 성취되어 너희의 눈이 뜨여지고 너희의 귀가 열리고 너희가 고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니 이방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인에게도 빛이 비추어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요? 여기 끝에 너희가 성령님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지 않죠? 뭐라 그러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을 내가 고쳐 내 증인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성취되었지만 또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붓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증거를 따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 우상과 그 우상들의 증인들을 고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를 따라 소경되고 귀머거리된 죄인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참 증인으로 세우신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되고 귀머거리된 죄인들을 고치라고 하세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받는 종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따라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으셔서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 받으신 것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이사야서가 증거했던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없이 온갖 세상 우상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인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참 증인된 삶을 살아주셨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이에요. 우리를 통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고 소경된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부르는 사역을 예수님 대신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미약하게 예수님을 증거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게 예수님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고 지금도 이뤄가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증거하는 삶. 이 부르심을 따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죄를 다뤄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면 되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시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 즉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므로 저희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더욱 예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께서 또 모든 구원사역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